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원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이제 있는 성별 계시를 따라 두생 공주는 항아리에 열수 있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변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불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변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은 것을 내고
다같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의 은혜와 공유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데이스쿨의 요한복음 시작하지만 요한복음 다음 주에 요 부분이 빠지고 12절부터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피기도 원했고 또 오늘 교회 캘린더에 성서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주의?
성서주의.
네, 한국교회가 지키는 성서주의라 오늘 인생과 말씀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의 첫 표적인 가난 혼인잔치의 기적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에 무엇이 없는지를 또 살피고 또 채워지는 그 모습 속에서 말씀에 의거한 우리 삶들이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서주의진과 동시에 우리가 땡스기빙을 지나고 땡스기빙 선데이를 지나고 남겨진 그 4주간을 교회 절기로는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요만때 되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강림절이 뭐냐, 대림절이 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림절은 어드벤트, 옴, 도착했다 그런 라틴어의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오심을 미리 기대하며 준비하는 성탄절 4주 기간을 가리켜서 대강절, 다른 명칭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 해서 대림절, 강림절 그런 표현을 써서 주님 오시는 성탄절 맞기 전 4주 기간을 가리켜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뭘 하냐? 육신을 놓고 탄생하실 주님을 기다렸던 2000년의 그런 상황을 기념하고 지연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삶을 경건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시기, 그것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세 번째는 이 종말, 세상 종말에 이제 주님이 심판지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을 완성하실 주의 재림을 대망하며 기쁨으로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서 최대의 소망이 뭔가? 그건 주님이 다시 오심이죠. 주님이 다시 오심. 그때 비로소 이 땅에 전쟁은 그치고 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오고 또 눈물과 근심과 아픔이 없는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충성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의 궁극적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였던 아기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이제 자기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님은 이제 흰말, 백말을 타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유에 주시오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피고의 신분으로 다시 면류관을 쓰고 묵비권을 행사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입에 검으로 악인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이제 인내 가운데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며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그런 친구들처럼 예수님의 대망을 기다리고 또 소망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대강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강절 중간에 성소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또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바로 이 성경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 여러분이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을 상실하는 분위기 그런 문제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그 위기를 더 큰 축제의 기쁨의 분위기로 경험케 하는 기적의 순간으로 바꾼 이야기 내용이 예수님의 첫 표적의 이야기가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내용의 그 본문을 보면은 이 예화가 생각나요. 영국의 최고 시인이었던 이 바이런은 그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시절 당시에 종교학 과목이 있었어요. 이 시험의 답안지에 이 짧은 한 19절을 남김으로써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해서 논술하라 이런 형식의 질문을 갖고서 막 써내려 갑니다. 그런데 바이런은 한자도 쓰지 못하고 거의 한 시간 반 이 시험지를 걷기 전까지 바로 전까지 백지 상태에서 계속 어쩌거니 앉아있습니다. 감독관이 지청합니다. 머리를 좀 쓰게. 시험지 걷어가 되겠네. 그러니까 한 줄을 그때 씁니다. 근데 그 한 줄의 답이 이 바이런 시인이 최고의 점수를 받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 한 문의 답안은 바로 그랬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었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니까 이 본질이 바뀌어서 물이 본질이 바뀌어 포도주도 된 사건이 이렇게 시적 표현을 썼습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주인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옛날에 누구를 주인으로 주군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과 사람이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승집 개도 배우도 바로요. 우리가 모신 주인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 또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물음에 또 문제의 핵심에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 본문 속에서 그걸 여지없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와 그 말씀의 해결을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로 인생과 말씀 그런 제목을 내었어요. 오늘날 동일하게 무엇이 인생의 문제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오해해주시고 예수와 그의 지지들도 혼인의 청혼을 받았더니 뭐라고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자, 모자란 거, 부족한 것이 바로 인생이다.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축제입니다. 그냥 우리처럼 하루 바쁜 시간 내서 잠깐 결혼식하고 두세 시간에 딱 마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이에요. 얼마? 일주일을 축제 기간입니다. 이 단순히 신랑 신부의 잔치만이 아닙니다. 가족과 마을 전체의 큰 잔치입니다. 그렇게 축제의 분위기가 일주일 동안 가는 거예요. 이 축제의 전체가 무르익던 순간에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 포도주는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더 이상 뭐가 잔치가 진행되지 않는 만큼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이 결정적인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와 같다는 거요? 우리 인생은 늘 모자라고 부족한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모자라고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 채우려고 받은 거리며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토요일날 PT 나누면서 1절 8절에도 전도서 1장 8절에도 우리가 참 만족이 없다. 왜 인생이 허무하냐? 참 만족감이 없다. 눈은 보아도 입은 먹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와 반대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준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런 말씀들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시편 21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우리에게 초대해놓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시편 34편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요한복음 6장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 찼더라.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잠언 28장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풍성하고 넉넉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습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부족해요. 늘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늘 건강이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건강뿐입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관계적 측면 속에서 서로 사랑 주고 관심 받고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사랑의 부족함 때문에 가정에 끊임없는 문제가 생기고 사랑의 결손 때문에 가정이 탈선하고 자녀들이 탈선합니다. 사회는 점점 악해지고 잔인하고 살벌해집니다. 매일 사회 속에서는 그런 범죄 현장들이 드러납니다. 다 뭐죠? 사랑의 부족한 현상들입니다. 또 지혜도 부족합니다. 인생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삽니다. 지혜가 부족해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 시행착오를 하고 또 자꾸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자신을 자제하지 못하고 또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의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더러운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인생의 근본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늘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아니라 이것이 부족하니까 여러 사람까지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혼인잔치의 축제의 날에 포도주가 모자랐으니 한번 우왕좌왕하는 그런 당시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도주를 담은 그런 도개에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한두 잔 떠가면 없을 정도예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계속 밀려드는 하객들과 또 여기 포도주 더 갖다 주세요 하는 그 포도주를 요구하는 손님들로 인해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조바심으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단면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만 아니라 인생은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삶에 불안과 염려,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다가오고 또 다른 근심이 다가오고 또 다른 염려를 갖고 붙들고 염려합니다. 세상은 불안과 근심으로 몰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반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이 말씀을 또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시편 42편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세계는 평안이지만 세상은 불안과 걱정, 한숨과 눈물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불안과 초조, 충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살면서 어떤 비보나 뉴스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간이 콩알만해지고 간 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 인생 문제 속에서 이것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인생의 문제가 뭐냐?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준비나 또한 계획 없이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손님이 올 건지 다 헤아렸을 것이고 또 고민하고 신경 써서 7일 동안의 그런 축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배를 다 했을 것입니다. 손님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또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마 넉넉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잔치를 벌어지고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이 더 많이 몰려온 것이고 예상을 뛰어넘는 포도주의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잘 준비했을 텐데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예상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다 되지 않아요. 우리 앞일을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또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기기려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위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하리라. 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일에 대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인생이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에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장담하고 내가 내일 계획한 대로 다 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 또 세계의 어떤 그런 장래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계의 정황마도 그렇죠. 예측할 수 없어요. 남북한 문제도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측할 수 없어요. 세계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겠어요? 우크라이나의 반격과 또 거기에 혼인을 심을 겨울에서 이 전쟁을 대비하고 막는 그런 일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누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장래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누가 나의 5분 뒤를 예측할 수 있어요? 누가 내일의 미래와 또한 세계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잘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 전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고 또 우리의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생은 행복과 성공이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럼 해결하는 길은 뭐냐? 오늘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우리 걸음을 인도하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는 아침반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는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 믿음이 커지고 삶의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는 것만으로 삶에 변환시키는 어렵고 때로는 많이 아는 것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보다도 신앙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에 없던 것보다 일이 있어 그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문자로 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시험해서 아는 것처럼 말씀은 믿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얼마나 말씀대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이유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줍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죠? 이제 내가 너희의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 애굽 백성에서 그들이 종살 때는 바로가 바로 그 주인이었다면 출애굽한 이후에는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친히 내 군대, 내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살라 하면서 하나님 친히 다스리고 하나님 친히 간섭하시는 신정통치로서 하나님의 왕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면서 그 계명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올해 성서주일을 맞으면서 말씀 속에 인생의 문제를 찾고 그 해결의 방법을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인생의 문제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 이 사건에서 성경은 바로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외에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풀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 보니는 요한이 이 이적과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가 한번 읽자. 우리 오늘 선데이 스쿨 속에서 이 다섯 명의 제자들 그죠? 시몬과 안드레와 또 요한과 빌립과 나다나엘 이 다섯 제자가 이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다 초대받아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서 오늘 11절에 읽어줍니다.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막연히 메시아다라고 사실 알았지만 이 표적을 보고서 믿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 후반부에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지만 침례 요한을 따라온 두 사람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이 베드로로 시몬 불려집니다. 그리고 빌립이 지나갈 때 또 예수님이 초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빌립이 돌아오고 또 빌립은 누구를 부르죠? 나다나엘에 가서 모세율법의 말씀 기록된 그거를 봤는데 그가 메시아다. 그가 나사렛 예수의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사람이 주님과 함께 가나안 결혼잔치에 참여했던 겁니다. 이 다섯 사람이 주님의 영적 권위 때문에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긴 했지만 아직 어떤 분인가 알지 못했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했을 것인데 드디어 이 표적을 보면서 오늘따금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이적을 읽고자 이 다섯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표적을 하신 중요한 이유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알게 하고 그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으면 기도하게 되고 믿으면 행동하고 믿으면 헌신합니다. 그래서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제자들이 주를 믿기 전에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없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게 됩니다. 믿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주인으로서 모셔드려야 그것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과 함께 가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있는 내 삶의 모든 현장에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의 자리에 아무리 문제가 생기고 세상이 요동하고 우왕좌왕해도 주님만 계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채우십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삶들을 평안과 은혜로 이끌어 갔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장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이 인생의 해결자로서 영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 구전과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날 결혼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었다 그렇게 전설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확실한 그 근거 그 전설을 되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 추론해 보면은 그 첫 번째 이 잔치집에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초대받아 간 것이 친척 관계 아니겠느냐 그걸 뒷받침합니다. 마리아도 가고 예수도 가고 또 그의 제자들도 가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초대하고 같이 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다는 것. 저 손님으로 있으면은 포도주가 모자라든 말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자란다고 애탈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손님의 입장 속에는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소식을 귀에 들려지지 않을 거죠. 그죠? 근데 예수의 어머니는 걱정을 받았습니다. 야, 야단 났다. 손님들이 잔뜩 왔는데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거 집안 망신 아니겠느냐. 마리아는 아마도 동생이나 언니쯤 되는 그런 집안의 행사이기 때문에 보통 손님과는 달리 이 문제를 위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서둘렀고 급기야는 누구한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라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결국 마리아의 그런 지혜로운 판단 그 요청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포도주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분은 곧 예수님 뿐임을 알고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전적인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배를 타고서 갈릴리 건너편에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피곤한지라 공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갈릴리 기후에 의해서 막 바람과 파도가 불고 요동칩니다. 막 물이 배 안에 들어와요. 두렵습니다. 나름대로 잔뼈가 굵은 그죠?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배를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제자들이지만 결국에는 어떡하죠? 아니 태평하게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깨울 때 주님은 친히 일어나셔서 어떡하죠?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하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잔잔해집니다. 이게 놀랍니다. 저가 뉴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죠? 문제 한가운데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울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건에서 예수님 먼저 자발적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간구를 들은 뒤에 행동합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자발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아요. 내 인생의 문제 속에 날 찾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잖아요.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곤란한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열쇠를 활용하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뭐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 만큼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사람과 진도 인사합시다. 기도한 만큼 삶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한 만큼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 얼마큼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 도움을 구한 만큼 우리는 그 경험할 수 있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간곡하게 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간곡히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적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어디 있느냐?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여기 사건에서 정말 돋보이는 것이 누구시냐?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자, 하인들은 주님의 두 가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먼저는 아구까지 채우라니까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 다음에는 그 채운 것을 갖다 주라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고 그 물을 바로 포도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해도 그 물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명령합니다. 하인들이 의아했을 겁니다. 분명히 물인데 이것을 어떻게 갖다 주냐. 그런데 하인들은 주의 말씀에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가면 말씀대로 그냥 채우는 겁니다. 이제 또 갖다 주라 하면은 그냥 갖다 주라 하면 말씀대로 갖다 주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이 두 가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기 쉬운 거든 순종하기 어렵든 어떻게 한다고? 순종해야 하는가. 말씀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인들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그 행동이 바로 믿음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포도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씻은 물, 이 규례대로 정한 그 두세 통 되는 물이 여섯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바로 이 중동지방에서는 샌들을 많이 신고 다니죠. 이거 초대받거나 들어오게 되면 그 물로 스스로 발을 닦는 거예요. 또 귀한 사람이 오면 그 발을 씻겨주고 향수도 뿌려주고 입 맞춰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집에 초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물덩이는 뭐야?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거예요. 그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물 채워서. 그러니까 하인이 조금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바보 취급하나 어쩐 상해. 그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도운 하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혹은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인들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걸 갖다 주냐. 그렇다면 항아리에 담겨있는 그 물이 그냥 물이 됐을 것입니다. 하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기의 자존심이 상해서 물 갖다 주라니까 예수님 물을 물로 보십니까? 그걸 갖다 주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잔치집에 손님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하다 우리 주인한테 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완전 낭패겠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자존심을 포기하고 종의 심정이 아닌 것은
순종에 불가능하다.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종과 나귀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나귀는 말 못하고 종은 말하고 그것뿐이래요. 시킨 대로 하는 게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 우리가 판단해서 자존심 상해서 에이 안 해 그렇게 되면은 언제나 순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애가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 계집 중에서 종부를 갖고서 와서 엘리한테 와서 자기는 환대해주고 그죠? 내 환부에 손을 얹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줄 걸 기대했는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외단방에서 뭐 일곱 번 씻으라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죠. 그죠? 그렇지만 자존심 상해도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식설들이 권하죠. 하라면 해야죠. 더 하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것도 하라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중하잖아요. 그래서 씻을 때 일곱 번 씻으니까 아이 피부처럼 나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존심 포기하고 종의 심정이 아니고는 순종하는 삶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 지도에는 자존심이 상해도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고 순종하는 죄를 축원합니다. 서로 번개인 귀신 딸인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취급받아요? 개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할 때 그 딸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때 가장 거침돌이 되는 큰 장애물이 뭐냐? 요나. 그렇죠? 요나. 요나서의 요나가 아니라 나. 자신이 큰 거침돌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적합한 것 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능력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얼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에베에서 지속적으로 흥얼하고 그 말 복음이 확산되어서 거짓되고 미신적 마술들을 물리치며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습니다. 뭐가? 예수의 말씀이. 또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술에 관한 관계된 책들을 다 모아서 불살랐는데 그것이 은오만이 되었더라. 은오만. 은오만. 한국 돈으로 1인당 노동자 값으로 계산해서 10만원 노동자로 계산한다면 그 돈이 얼마겠어요? 5만이면 거의 50억에 가까운 그 많은 것들을 다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외의 날사 없던 것만 에이디에서 혼과 영감이 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 해결의 길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은 바로 어디서 온다? 그 말씀을 듣는 걸로 치지 않고 순종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인들이는 전적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와 여러분이 들려진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으로는 순종했다 것이 아니에요. 듣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그리스도에게 초점이라는 그 책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놀라울 정도로 명백해야 된다. 그럴 때 분명히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매혹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믿는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삶의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명확한 삶의 증거가 보일 때 불신자들은 크리스천들에게 매혹을 하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선셋 장로교회의 그 론 킨케이드 목사는 성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불신자들은 실망하지만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불신자들을 매혹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시행하며 순종하는 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나타나죠. 구약에는 제사의 모습 나타나고 신약에는 예배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왕입니다. 뭐 했다는 얘기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 하나님은 예배보다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 듣는 것이 더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이 순종을 말씀 듣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이란 자신의 삶에 대한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란 내 자신의 삶에 대한 혁명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삶이 될 때 내 영혼과 내 삶의 주변에서는 환경에서는 혁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무 순종하기 어려워. 그래도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선대 스피어도 우리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우리의 삶에 전도 삶 속에서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뭐냐,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마귀의 나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비로소 우리는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관계 맺는 방법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과 변화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 살펴보셔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만큼 된 것도 주님의 은혜다. 이만큼 된 것도 주님의 은혜다. 따라합시다. 이래봬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광야 행단 그리고 가나안의 입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불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주일 맞으면서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성서, 이 성경. 그렇죠? 요한복음이 말씀했죠? 20장 23절에 이 성경을 쓴 이유는 그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그 기준의 근거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경에 준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합니다. 영국 국왕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에 궁중에는 한 처녀가, 공주가 이제 여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녀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렇게 아들 같길 원했지만 아들이 없어서 이 공주가 여왕의 자리에 차지합니다. 그래서 64년 동안 왕위에 앉습니다. 이 영국의 번영은 언제부터냐? 이 빅토리아 여왕 때에 다 완성됩니다. 영국의 국기인 윈위원제약 아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빅토리아 여왕의 시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빅토리아 여왕만큼 위대한 왕도 드물다 할 정도로 그의 치세에 그런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그녀는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무릎 꿇고 성경을 펴니다. 늘 품에 갖고 있던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하시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영국을 치리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결을 찾았고 기도로 정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이 딱 걸려있으면 그 여왕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것을 흔적을 보여줘야 됩니까? 그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 깃발이 걸어올렸으면 직무를 보는 것이고 깃발이 내려있으면 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정도로 말씀과 기도로 정치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인도의 왕자 한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을 펴들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기억하세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인도받으며 우리가 주의 지도함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 성경, 디모데에서 성경을 디모데에게 추천하면서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16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봐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이 불멸의 진리의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모든 축복을, 기적을 만드는 역사는 하나님 뜻에 신중한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생과 말씀이란 제목을 두고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인생,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을 모셔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권은 간곡히 주님께 요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결단을 찾아 성소주를 맞으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주님을 의뢰하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남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하는 것 같고 또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